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5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5 verse 1 through 4. 예,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14장 말씀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15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말씀은 16장과 함께 큰 한 단락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보겠고요. 오늘은 이 15장, 16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앞서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알려주셨죠. 말세 때 일어날 사건을 다른 일곱 가지 사건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사건,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는 사건. 이제 15장부터는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저 순서적으로 먼저 뭐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여러 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 때, 즉 교회 시대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세의 재앙, 그리고 말세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재앙과 심판의 현실이 일곱 인에서도 보여지고 일곱 나팔에서도 보여지고 일곱 대접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그렇게 이어질 때마다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을 거쳐 일곱 대접으로 오면서 좀 더 다른 면을 보여주세요. 같은 사건인데 그리고 좀 더 크고 중한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같은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시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도 나오죠. 이제 일곱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도 마지막 이 말세 교회 시대 때의 사건이에요. 같은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같은 시대를 계시록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도 또 쓰세요. 천년 왕국. 우리 다 아시죠? 그것도 같은 시대를 또 다른 현실로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세 때에 내려지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말세 때의 심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세 때 내려지는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들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구원은 심판과 함께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세요. 거기 구원의 사건만 보이나요? 아니에요.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모든 구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 보여주는 이 말세 교회 시대 때 이 땅에 내려질 재앙과 심판에 관한 현실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되는 현실보다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최후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대에 보여졌던 교회 시대의 그 재앙과 심판의 모습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보다 먼저 오늘은 이 모든 말세의 재앙의 현실을 구원 역사 속에서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특별히 이 말세의 재앙과 심판의 현실이 잘 연결돼서 보여지느냐?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조금 조금씩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던 현실이 이 말세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일곱 재앙을 거쳐 천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현실. 우리도 이 일곱 재앙을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때에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열 가지 재앙을 거쳐가야만 마지막 출애굽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곳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 구원을 하게 된 것처럼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내려진 후에 우리도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일곱 번째 재앙과 심판의 현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심판이 내려지는 동안 믿는 성도와 불신자들이 함께 이 세상에 거하며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도요. 그랬잖아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 땅에 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재앙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그 재앙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해 가셨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별해 가십니다.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완전히 구별하세요. 그죠? 이 장자의 심판이라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은 완전히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출애굽 구원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일곱 번의 이 재앙 마지막 말세의 재앙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세상 죄인들을 계속해서 구별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건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우리도 이 말세의 재앙을 거쳐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 가지 재앙과 심판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짐으로써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심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할 때에 이 마지막 말세의 재앙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여전히 애굽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애굽이 다인 것처럼, 여전히 애굽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마침내 구별하여 출애굽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마지막 때를 깨어 기다리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첫 번째 재앙 때보다는 두 번째 재앙에서 더 많이, 세 번째 재앙에서 더 많이, 더 믿음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다가 언제든지 떠날 자들로 살아가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 왜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라 열 가지 재앙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깨어서 살아갈 시간을 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깨어 있다가 언제든지 떠날 자들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세의 재앙을 통해 깨우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열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물론 그 전에도 그 준비를 해야 했지만 확실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지막 그 재앙들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원의 길을 굳게 붙들고,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여 자신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면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자들로 예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주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이었습니다.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떠날 자들로 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소망을 두고 애굽이 다인 것으로 애굽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무지한 모습을 구원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무지한 모습 속에서 꼭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의 날이 임하여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소돔 땅에 소망을 두고 소돔을 돌아보며 소돔이 다인 것으로 살다가 심판의 날을 맞았던 여인. 롯에 처. 성경은 롯의 처를 항상 기억하라고 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롯의 처처럼 아내처럼 여전히 뒤만 돌아보며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세 때에 즉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지금이 그 시대거든요. 이제도 많은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더 이 세상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을 소망하고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더욱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로 드리며 언제든지 깨어있다가 떠날 자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이제 말세의 재앙들이 내릴 때 우리 깨어있다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거 다 팔아서 산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질서를 잃어버리면 완전히 세상 죄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집을 돌아보고 사오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깨어서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피와 의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할 뿐 아니라 우리도 허리띠를 띠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자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출애굽기의 그 단어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떠날 자들로 살아가라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도 알려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출애굽 때에는 허리를 띠고 떠날 자들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떠날 나그네들로 살아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은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말세 때에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허리띠를 동이고 떠날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주며 형제를 돌아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여러 재앙들과 난리의 소식들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도 그러하잖아요. 앞으로 더 커져갈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은 더욱 악하게 되어갈 것이지만 더욱 하나님을 비방할 거예요. 기독교는 더욱 욕하고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말세의 재앙들을 말씀 안에서 올바로 분별하고 더욱 이 복음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 시기를 분별 못해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세가 어떠한 때인지. 이 세상은 잠들어 있어도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말세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재앙들이 그저 뭐 누가 만들었느냐, 뭐 어떻게 어디서 생겨났고 뭐 이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세에 내리는 재앙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 죄인들을 더 구별하시는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세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의 수도 없는 구절에서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기를 깨어서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그리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죠.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깨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 지금 마지막 때를 올바로 분별하며 깨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뭐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말세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의 모습도 성경에서 함께 보여주세요. 그때의 모습을, 그런 자들의 모습을 노아 때와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이 참 놀랍죠. 홍수가 났어요. 이미.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대요.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 하시고요.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에 말세의 재앙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이 세상이 깨달았나요? 얼마나 무지하고 눈먼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였는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지한 영적 소경이고 귀머거리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임해야 하는 마지막 심판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제도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다 이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꾸짖으시는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이제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은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고 구별해 가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같은 재앙이라도요. 이 세상 죄인들은 더욱 마음이 강팍하여져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되어 더욱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성도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깨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모습도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져요.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떠날 준비를 하게 하시잖아요. 반면에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더욱 딱딱해집니다. 더욱 강팍해져요. 그래서 애굽의 죄가 가득 차게 되어 더 커져가요.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더 차기 때문에. 그 열 번째 재앙까지 내려진 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도 말세의 재앙 속에서 더욱 강팍하게 되어 그 죄가 차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시록 9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말세의 재앙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해도 그것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욱 죄와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금, 은, 동에 의지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지금 팬데믹 기간 중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구별해 가세요.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기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붙들라고 하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이 세상을 더 찾고 구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더 그렇게 간다면 정말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로 무지한 자로 죽은 자들로 롯의 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계시록 16장에도요 계속해서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방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잘 보세요. 지금 말세의 재앙들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세의 재앙을 경험한 죄인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가요. 그리고 따라오는 구절이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더욱 교만하여져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더욱 살아갈 것이라.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또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고 하십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 정욕으로 인해 애써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하실까요? 바로 이어오는 구절에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세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바로 오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날을 도둑같이,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맞이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평강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하시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세의 재앙들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최후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하신 주님이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자기 교회와 백성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깨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에 이 세상은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마음의 허리띠를 띠시고 깨어 언제든지 떠날 자들로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워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 재앙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이 말씀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되 우리 죄인들을 위해 베푸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더욱 깨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